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된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삶으로 전도를 하고 싶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뭔가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를 좀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구절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승리나 아니면 일상에 뭔가 감정에게 이렇게 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괜찮은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뭐 낙심할 일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것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항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고요. 굉장히 또 세계복음화를 마치려 하는 그 일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일에 담대히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응답이라든지 열매라든지 그런 것 이전에 아주 많은 어려운 일들이나 아주 많이 또 정말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 단순히 이런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물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빛의 역할을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에 대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물론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 읽었던 본문에 의해서는 단순히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선한 인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에게는 이그 구절들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면,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계속 약속되었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인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 같은 경우에는 귀신에 들려 있었고 계속 바울이 전도하면서 따라가고 나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굉장히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을 때 단순한 정보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될수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게 너무 거슬려서 이게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아주 올바른 말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바울 사역에 유익한 그런 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여정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인데도 바울은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이렇게 그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바울은 많은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또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알 만큼 이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자가 없고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전해도 사실 부인할 사람이 오늘날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향기가 맞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귀신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바른 정보를 전했지만 귀신이 전할 때 이게 정말로 생명의 향이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좋은 일 아니면 좋은 정보로 이 생명의 향기를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생각했을 때이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하여 많은 좋은 행실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견디지 못하여 이 말을 하고 싶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다 필요하고 둘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냥 그런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알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다시 보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행실과 그 선한 그런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먼저 부각되어야 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행실, 좋은 정보, 좋은 모습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가, 좋은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정보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지만,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거나 사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다가오는 것인가? 어떤,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사망으로 다가오고 이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주 선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람들을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인류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냥 조금 잘못 산다. 조금 도덕적이고,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사단 가운데 잡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실수를 한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마음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나가면서는 할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과 떠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그 빛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개발하게 하신다. 그냥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낫게 살게 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거를 듣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멸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부분인데 좋은 소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것을 듣고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때이 좋은 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는 애초부터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나름 좋은 삶을 살아왔다. 나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괜찮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행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준으로 주셨는데, 우리만의 다른 기준을 찾아가는 그 행실이, 결국에는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망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준이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면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자신의 어떤 기준을 쌓아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기준, 자신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흠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많은 교인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모든 죄의 해결책이시고 정말로 사단으로부터 나오고 정말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가고 다른 성장을 찾아가고 다른 향기를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데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전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정말로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말씀인데 결국에는 부차적인 말씀인가?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 나타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노력이나 특별한 행실이나 특별한 뭔가로 인한 어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가 변화된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 그리스도를 알리고 이 그리스도가 너무 행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모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는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는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 이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나의 인생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모든 문제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해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현재 지금도 내가 혼자서 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미래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런저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단은 그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부분을 내버려 두는데 이면적인 것은 정말로 가장 핵심 것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말씀을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그분 안에 있으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나아갈 수 있고 세계복음화를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이 나지 않고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항상 똑같은 패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복음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전할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전하겠다. 아,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 복음에 깊어져야 되고 이 복음에 깊어지면 정말로 내가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깊어지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보면 볼수록 흑암밖에 없잖아요.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낙심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또 한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이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되구나.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다. 이런 기준으로 개인적으로는 계속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 아니면 우리의 좋은 정보, 선명한 메시지 이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 그 자체구나. 복음 그 자체를 믿는, 복음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은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완벽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전 것을 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해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완벽하시고 그리스도가 충분하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고 나에게 충분하게 된다면 그때 정말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다시 보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정도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사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거울이므로 계속 이런 말씀을 볼 때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나의 흑암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기준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정말로 그분 안에 있으면 동시에 성장이 시작하게 되고 동시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발버둥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성장과 또 그분께서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정말로 문학 공부와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해석이 괜찮고 아예 이 빗나간 해석을 하면 너무 새롭다, 너무 상쾌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학적인 해석을 할 어떤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죽어 있었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사단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반역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분 안에 살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믿게 될 것인가? 이거를 정말로 나의 진리로 삼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를 좋은 정보로 그 진리를 그냥 뭐 교회에서만 공유하는 그런 지식 정도로 가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매일 이런 부분과 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믿을 수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받은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받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게 유일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감사함으로 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꺼려하면서 그래도, 그런데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거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1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유일한 축복이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다는 표현이 다른 언어로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동일한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봐달라는 그런 간구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용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조차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정말로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동시에 이렇게 데려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혼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죽고 나서도 그런 시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자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가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냄새가 무엇인가? 이 향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삶적인, 아니면 지식적인 성장이 아니고 그런 것이 전달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되는 그것이 뭔가? 결국에는 복음 그 자체구나. 그 복음으로부터 나와지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근데 나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나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때 참 감사하고 정말로 나는 이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싶다.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살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많은 성장 가운데 내가 가져와야 되는 일부로 나에게 들려지는 것인가? 결국에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매일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매일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묵상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향할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아닌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진리로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짧은 시간 안에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이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를 하나님 아버지 매일 그 부분을 묵상하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전세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부차적인 것을 많이 찾아가고 부차적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성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완벽하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